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우리가 광고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9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온 가족 예배를 좀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될까? 작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하다가 예배 통합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목사님과 송민호 전도사님이 그 대전에 계신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다녀오셔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그날 강의를 해주셨던 문화랑 교수님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대 통합에 관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좀더 기쁨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의 시작으로서 문화랑 교수님과 함께 저희 첫 번째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제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세대 통합 예배에 관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오후 2시부터는 저희들 재직 세미나로 예배에 관한 또 저희들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대되는 하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아마 오늘 기대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저희들 오늘 교수님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21페이지고요. 주보 안쪽에도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문화랑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한살때 미국에 가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제 9살, 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유치원에 다녀온 저희 둘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8년 한국을 떠난 동안에 국민체조가 바뀌었구나. 여러분, 국민체조 아시죠? 예, 국민체조 시작하면, 빠바바바바, 빠바, 이런 체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세월이 빠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위, 아래는 체조가 아니라, 아주 요상하게 이렇게 댄스를 추면서 부르는 그렇고 그런 노래였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참 우리 아이들이 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유치원생도 쉽게 그런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배워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할 텐데요. 강의식 설교가 될 겁니다. 교수가 온다면 여러분 늘 긴장하시죠? 얼마나 또 어렵고 또 잠이 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재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화면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저희 예배 학습을 듣던 어떤 전도사님이 손을 확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한마디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앉은 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이 우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이유로 웃으셨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썸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좀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EDM 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EDM 월십 들어보셨어요? 예, 2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열었는데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전도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실험적으로 만든 예배가 바로 이 EDM 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EDM 음악은 아시죠? Electronic Dance Music의 약자죠. EDM.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절대로 학교에 고발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뭐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빰빰빰빰빰빰 이런 음악이 나온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빰빰빰빰빰 하는 사이에 이제 인도자가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문화 충격을 받아주셨습니까? 예. 정말 그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예배의 본질도 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실험적인 예배가 바로 이 EDM 월십이죠. 그런데 예배학을 배웠던 그 전도사님의 눈에는 과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서라도 어필이 된다면 좋은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 대형교회의 구도자 예배 형식의 예배를 지적했습니다. 전도만 잘 된다면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예배의 부담스러운 요소를 다 삭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현대의 트렌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 좀 부담스러운 예배 요소 어떤 게 있습니까?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한 3년 정도 출석을 했는데 유명한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요소를 하나씩 다 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죄의 고백이라든지 또 강복선언 축도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면 고개를 확 숙이죠. 그죠? 지금까지 아이 컨택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3년 전 저희 사진입니다. 3년 만에 아주 요즘 뭐 젊은이들 용어로 역변했다? 예. 머리가 많이 빠졌죠. 제가 그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한국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계셨던 분이 이말태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이름이 이말태예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한국 루터란 신학교의 총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물으셨습니다. 문 목사님 예 예배 이 한자를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세대통합 예배니까 학생 좀 시켜볼게요. 예자가 무슨 예자죠? 그렇죠. 이야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예 예자 그죠? 그 다음에 배자는 무슨 배자입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절하다 배자죠.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예의를 갖춰 절하다. 그래서 이분이 독일 사람이 저한테 한자 의미를 물으면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예, 독일어로는요 예배가 고테스 딘스트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대요. Service of God, Service of People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예배의 정의가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의를 갖춰 잘하다. 뭐 맞는 정의죠. 하지만 충분한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가 일어나는 그죠? 쌍방향을 가진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잊어버리셔도 좋고 뭐 다른 거 이렇게 까먹으셔도 좋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앞으로 늘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는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쌍방향이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예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쌍방향이라는 걸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배 첫 번째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다. 예, 드리는 것이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죠. 예,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예, 예배는 드리는 것이 맞죠. 하지만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무언가 받는 게 예배다. 그것도 맞지만 좀 부족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을 했습니다. 1사단 15연대, 3땅굴이 있는 파주 문산 지역. 가깝지만 최전방에 있죠. 그죠? 거기서 저희 군종병이 아주 그 기타를 잘 쳤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늘 하는 멘트들이 있죠. 기타를 늘 치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둥둥둥둥둥둥 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휴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TV 속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그 걸그룹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장병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무언가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막 우리 병사들이 그냥 쥐야 하면서 그냥 예, TV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 친구 정의도 마찬가지죠. 받아가지만 받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예배는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도 손 안 드셨고 2번도 손 안 드셨으니까 3번 예배는 보는 것이다. 왜? 엄마가 수요일 밤, 금요일 밤만 되면 경상도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야야, 엄마 예배 보고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이랬기 때문이다. 보는 것이 예배다. 없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기는. 예. 예, 미리 답을 주셨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보는 것은요. 중세 예배 특징이 보는 예배였습니다. 중세는요.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이 나라에 상관없이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때 일본어만 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저 요리 식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투리도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예, 저 억양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일본말로 한다면 도저히 모르겠죠. 중세 예배가 그랬습니다. 아니 독일 사람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그 라틴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제 신부가 거양성체라 그래서 빵과 잔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자 주님이 진짜 이 빵이 몸과 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나는 예배 받네 주님 받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세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몇 방향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순서와는 다르게 여러분 평소 또 주일 예배에는 또 다양한 예배 순서가 있죠. 그걸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예배의 부름, 콜 투 워십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는 다른 구절로 목사님이 선언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예배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너무 찬양 인도 잘하셨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헌금은 그죠? 헌금 순서가 있고 기도 순서가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잘 보면요. 모든 요소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 두 방향이 함께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요. 여러분 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 엄마가 오래서 왔는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모습으로 왔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새 학기 계약하면 어떻게 하지? 취업은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신랑이 있는지 왜 우리 교단에는 좋은 신랑이 없냐 막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 점이 많습니까? 특별히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하자면 제가 유학 처음 떠났는데 1년 반 만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전이가 되었고 폐간에 전이가 되었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 얼마나 참 여러분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것도 말기에 전이까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분들은 박사까지 공부해서 한국 교회에 기여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석사 공부도 마치기 전에 와야 되다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여동생, 저는 또 미국에서 참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간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간증.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대요. 어린아이 때도 대예배 참석하고 주일학교 참석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자력 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 CT 촬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좁은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어두침침한 공간에 좁은데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지하 경도로 내려가는데 그 방사능 그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래요.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특히 생각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그 내려가는 그 순간 계속 그 마음속에서 울려 넘치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절은 어린 시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암송하라 교회에서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했던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예배 때 받았던 은혜 그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의사도 포기하고 모두 전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손을 놨는데 지금까지 8년째 생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은혜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투쟁하는 삶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연세 많은 어머니가 힘을 얻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해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죠?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은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뭐 예배학 교수고 뭐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생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른 눈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나 그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무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좀 생각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국내에도 많은 설교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약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회중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큰 실수라고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주일 학교도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공예배 경험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 학교도 장점이 있고 세대 통합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함께 이 공예배에 앉아있는 이 경험이 없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 성인예배에 참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요.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사라지고 희귀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분리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예배에 적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세대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젊은 세대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배 요소 순서 가운데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의 선호도가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 뭐가 있죠? 찬양이죠. 찬양. 어르신들은 어떤 찬양 좋아하시죠? 찬송가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아 좋아하시네요 벌써.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느 쪽 그죠?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 알았는데 우리 또 젊은이들 지금 어린이들 잘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찬송 좋아합니까? 그런 찬양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그래도 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학적인 용어로 능동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너무 귀한 친구예요. 사실 그 이런 친구들 귀한 까닭은 제가 여러분 지금은 참 뭐 아주 경건해 보이고 뭐 교수도 하고 있지만 제가 7살 때 교회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인데요. 저희 교회가 크게 이제 건축을 하고 본당 입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소방전 뭐 비상벨이 뭔 줄 알지만 한 40년 전에 뭐 그게 뭐 아예 새로운 거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게 뭔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딱 눌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악 벨을 울리는데 화재 경보가 예배 그 수요일 저녁 그 경건한 예배 시간에 울리는데 갑자기 제 그 본당 입구에 서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한 300명 되는 어른들이 다 뛰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한 평생 맞을 것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찬양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랩 이해 가세요? 어르신들? 이해 뭐 고등 래퍼 프로그램도 있었고 요즘 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젊은 세대인데도 그 가사를 들으려면 자막을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세대차가 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했는데 장로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야 내가 얼마나 또 잘했으면 칭찬해 주시는가 이렇게 겸손한 표정 지으면서 딱 있으니까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찬양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수는 왜 치라고 하는데 손은 왜 들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눈물겨운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 worship 라는 단어가 있듯이 세대 격차가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격차를 없애는 방법은요 함께하는 이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초창기고 부족해 보일다 할지라도 세대 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경험이 있으면 그 예배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 그래서 이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교수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대 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3세대가 함께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아이 세대가 함께하는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앙 전수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중직자 자녀들도 참 그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많이 제가 상담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세대 때의 그 영광을 뭐 얼마나 바쁩니까? 섬기다 보니까 가정 예배라든지 자녀 교육에 좀 신경을 못 쓴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뒤에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대 통합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 여기에 보면 절기 명절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유대인의 절기가 나올까요? 절구는 크지만 답이 없습니다. 절구를 보시면 안 되고 요 뒤에 하면 그렇죠. 누굽니까? 아유, 우리 또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다.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유월절은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활절. 아, 아깝다. 거의 비슷했는데. 거의 비슷했는데. 예. 아주 우리 여기에 보니까 20년 후 우리 신대원에 들어올 제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예, 제가 잘해드릴게요. 자, 아까워요. 예, 부활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유월절.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예, 저 때는 이제 주님이 안 오셨죠, 그죠? 자,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고 하면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 잘 아시겠듯이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런데 요 정신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광복절을 지키듯이, 그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참여자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누구 왔을 것 같아요? 가족이 그죠? 가족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유월절 절기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많은 요소와 순서가 있는데 아이들이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가 잘 가려면 가정예배하고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물어볼 수 있죠. 오늘 주일 학교에서 뭘 배웠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뭘 모르겠어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우리 전도사님 예배 실습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랜덤으로 찬송가 이렇게 딱 불러봐라고 하면 첫음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찬송가 잘 모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정 예배 때 주일날 불렀던 찬송가를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 주 부를 찬송가를 미리 교육자분들이 알려주시면 찬송을 주중에 한두 번 연습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는요, 가정 예배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본문들을 보면, 구약의 본문,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약의 본문들은요, 예배의 현장, 언약이 새롭게 되는 그 예배의 현장에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 통합 말이 쉽지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예배에 초대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세대통합 예배 때 뭘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 이렇게 쉽게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차이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느낌은. 아는 것도 같은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뭘 알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심오한 종교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9살 때 자서전을 보니까 Great Awakening, 대각성을 했대요. 학자들은 7살, 6살, 5살 아이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례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폴란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설사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60대가 되어서 새롭게 전도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 옛날 종교 이력을 좀 조사를 해보면요, 주일학교든지 뭐든지 교회에 한번 와봤던 분들은 복음을 다시 들었을 때 굉장히 교회에 호의적입니다. 호의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시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아이 때 머리가 가장 부드럽고 그죠,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우고 같이 찬양을 예배를 부르는 이 경험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마이클 폴란이가 말하는 것이 수영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가 있나요? 학원 가면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학원 가서 뭘로 배우나요? 책을 통해서 수영을 배우나요? 박태환 아저씨는 6번 이렇게 팔을 하면서 12번 스트로크를 했어. 뭐 발장으로 쳤어. 그게 돌핀킥이야. 뭐 책을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수영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물에 들어가죠. 그렇죠.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법, 뜨는 법, 부력,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 매주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사실 한 주 빠지면 그죠? 결국 2주 빠지는 거예요. 13일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거룩한 습관이 나한테 정착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집안에 위기가 왔고 나의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보다 어떤 자리로 나가기 쉽습니까? 휴대폰의 자리로 가서 그죠? 막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친구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후련해지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나의 몸에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까지 공부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 교수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루에 예배를 두 번 또는 세 번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현유광 교수님이 스승님이신데 지금은 바코드가 있어서 딱 찍으면 그게 기록이 남지만 그때는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종이 딱 울리죠. 막 소리에 막 이렇게 울리면 그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 귀에는 어찌 그렇게 군대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지 빵빵 빰빰빰 이렇게 들리는지. 근데 그 교수님이 잡으러 다니시는데 날씬한 분은 2층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싹 누워가지고 이불을 살짝 이렇게 살얼음처럼 이렇게 덮어주면 안 보여요. 이제 그걸 교수님이 아니까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대원 방에 가시면 옷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거구인 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주광 교수님이 문 열고 그냥 그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다시 신대원으로 기도실로 데리고 가시고 지금 왜 그렇게 강조하셨냐 생각해보면 이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이 들어져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주십시오. 우리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형성이 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친구들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크게 세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였죠? 예, 시각, 청각.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귀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요? 설리번. 이야, 우리 한숙교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지. 아이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헬렌 켈러도 자서전을 썼고 설리번 선생님도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을 비교해 보면 좀 스토리가 아주 이렇게 중첩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헬렌이 처음에 이제 말도 못하다 보니까 생각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보면 그때 나는 거의 짐승과도 같은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핥히고 뭐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이 손을 잡고 화단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양수기 아십니까? 양수기? 예, 이렇게 하면 괜히 이렇게 분명히 아시는 얼굴인데 그 신세대가 아니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찬물이 확 놉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헬렌이 그 손바닥을 물에 넣었다가 미량 얼음골 물보다 더 차가운 그 물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순간을 설리반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헬렌 손에다가 WATER 이렇게 적습니다. Water 이렇게 적었죠. 헬렌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때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점자를 배워서 알파벳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학위를 딸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경험,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 그죠? 그 참여.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지식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보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프랙티컬한 실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게 노나요? 마이크가요?
네, 예. 제가 원래 좀 군목이라 가지고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대 통합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렇게 앉혀 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무조건 강제적인 세대 통합.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교회 120년사 제가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주일학교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세대통합으로 갔는데 200명 되던 그 연동교회 중고등학생들이 1년도 안 돼서 50명 남았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주일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대통합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어른들한테 배울 수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참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운데,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 어디까지 수준을 맞출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일어나면 제 같은 사람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아주 필을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한테 너무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의 문을 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들도 이 차일디쉬와 차일드라이크의 그 차이점,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 친화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지만 너무 경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 아이들이 어디까지, 또 우리는 한 달 예배에 몇 번까지 세대 통합을 할 것인가, 또 아이들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러분 예배 기획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진 동일은요 무조건 세대 통합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개척부터 세대 통합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진이라는 지역의 독특한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한 것이고, 이게 무조건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맞게 통합의 수준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전까지 참여했다가 주일학교로 가서 주일학교를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능동적 참여, 아까 우리 지금 친구들 너무나도 능동적 참여를 해줘서 고마운데,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찬양팀 할 때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기악팀이 생긴다면 기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특성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보가 있다면 입구에서 안내를 보고 인사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는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도 정말 예배에 정규 멤버구나, 참여자구나, 단순히 케어만 받고 관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배자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그래서 이 조화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와 세대통합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오후 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또 오후에 또 그죠? 선한 부담감 생기시죠? 그죠? 예. 그죠? 너무 오랫동안 이 오전 예배를 하면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얼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세대 통합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주일 메시지에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과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참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거룩하게 입었나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좀 언어적으로 주회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있나요? 예,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은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함의 광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면, 원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광의 속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의 3절 가사는요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룩함의 광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주 예수님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아이디어 싸움이 아닙니다. 성향,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것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 또 일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눈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내 눈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온 것은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상처입은 마음들이 치유받고 이 험한 세상 정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이 한숲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호흡 다하는 날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지친 영이 회복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되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이 한숲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